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세미나 하나를 참석했었습니다. 세미나를 인도하신 교수님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 또 신학교에서 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좀 감동이 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목사님을 그 바라보면서 참 겸손하게 목회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동도 되고, 제 앞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분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분을 보면서 목사님이 목사님답고 교수님이 교수님다워서 제가 너무 존경하게 되고, 그분을 보면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끔 한국 영화를 보게 되면 한국 경찰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의 영화 속에 나오는 경찰들을 보면 왠지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과연 그 경찰을 믿고 믿을 수 있을까? 의지하고 이 사회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곤 합니다. 왠지 경찰다운 모습들이, 경찰하면 참 위험도 있고 또 권위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그들을 딱 봤을 때 믿을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잘 이렇게 비춰져서 왠지 멋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경찰이 경찰다워야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좀 아름다운 모습일 때는 언제인가라고 생각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좀 아름답다, 멋있다,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그들이 살아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고 또 무지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늘 그들의 삶 속에서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불성실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열국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 나라마다 기업을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기업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들은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 된그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우리가 있는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지를 증인으로 삼고 노래를 합니다. 신명기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모세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세편의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편의 설교에 있는 마지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노래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교훈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갔던 그 말씀을 그들이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31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이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가 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비, 이슬, 그 다음에 가는 비, 단비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또 내리는 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와 이슬은 특별히 식물을 이렇게 부수거나 흙을 쓸어가지 않고 막 비가 이렇게 내려서 땅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식물들에게 아마 수분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아마 풍요롭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또한 가는 비와 단비라는 것을 보면 가는 비의 어근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폭풍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비와 또한 단비를 얘기할 때는 아마 단비나 폭우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비와 그 폭우를 통해서 아마 가량비와 소나기가 내리면 땅이 이렇게 그 비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런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식물들을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의 하나 여러 가지 하나의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서서히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동안 어떤 생각들이 들었습니까? 예, 영혼이 살아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또 영적으로 또한 내가 좀 더 자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졌던 시간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1년, 2년 이렇게 지나게 보다 보면 청년들에게 자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의 자세 속에서도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잘하게 하시는구나,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라있을 때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 초기 때 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학이 뭡니까? 신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 그것이 신학,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늘 진실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찬양팀들과 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죠. 정말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래가 아니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반석이십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여러 변화 속에서 날마다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해갔고 하나님을 대한 헌신도 변해갔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변해갔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 곁에 계셔서 늘 여전히 그곳에 계시면서 늘 신실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사울과 또 그의 사울과 그 신하들의 모함을 받고 생명을 위협을 느꼈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던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시편의 18편에서 하나님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 속에서 지키신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광야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독수리가 또 그의 새끼를 안위함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길 속에 있었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지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또한 신명기를 쓰시는 가운데 옛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보고를 받았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수 속에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되게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아들을 아는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광야길들을 걷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속에 모세가 이제 떠나기 전에 그들의 백성들과 또한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늘 지켜보호해 주셨고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그 발자국을 보았는데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이렇게 남아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추억해보니 또 힘든 순간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는데 그 가장 어려웠고 힘든 순간 속에 발자국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섭섭했던 그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힘들어하던 너를 업고 걸었던 바로 내 발자국이었다라고 얘기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아는 것 같이 사람이 또한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늘 잊을 때가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반석에서 꿀이 있습니까?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러한 젖소에 관한 어떤 밀 이런 것들은 아마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긴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